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15장 말씀은 홍해를 건넌 직후에 모세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과 홍해 건넌 다음에 사흘 만에 찾아왔던 첫 번째 위기를 어떻게 그들이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1절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18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와 같은 찬송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찬송시로서는 첫 번째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하고 어떤 내용으로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배경이 아주 간단한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되었고 애굽 사람들이 모두 바다에 수장되었으나 그들은 그 바다에서 구원받게 된 감격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을 때가 이 찬송을 불렀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고 찬송은 구원받은 감격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때로는 그 찬송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 찬송이 우리의 탄식이 되기도 하고 그 찬송이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아플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고통당할 때 주의 도우심이 찬송을 통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서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과 감격이 찬송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이 찬송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시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에서 설명해 주신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출애굽기 신앙의 핵심일 것입니다. 찬송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뻐하고 그 은혜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이고 이 찬송의 노래가 일생 동안 우리 삶에 유지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찬송시에서 모세는 찬송 부르면서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홀로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점과 홀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이 두 내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찬송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기뻐할 줄 아는 이 중심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고 광야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에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22절 말씀 이하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우리가 광야로 나가겠다 하고 바로에게 여러 번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모세는 현재 그들이 홍해를 건너 지나가게 될 이 광야 이 지역에서 40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여러 기후나 지리, 풍토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때문에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는 나름의 계획과 준비들도 나름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광야에 나가면 마실 물이 없고 쉴 수 있는 그늘도 없다는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그 사실을 생각하고 물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다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넣지 못했다 했습니다. 사흘 만에 준비한 모든 것은 다 동이 났고 그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광야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떤 일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준비해 보지만 내가 준비한 것만으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기에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 광야에서 만났던 그들의 첫 번 시험은 바로 물의 시험이었는데 물을 찾긴 찾았으나 또 마시지 못할 물이어서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었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 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그 마시지 못할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그 물 마시고 그들이 행진을 계속해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온 지 첫 번 만난 사건이 이 사건이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아마 40년 동안 계속 그들을 괴롭힌 문제가 바로 이 물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본문 말씀은 하나의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 광야에서 물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앞으로 이어질 광야 생활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야기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서 지금까지 터득한 지식에서 절대로 길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길은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수많은 광야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이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째는 단물이 될 수 있도록 이 쓴물의 마라를 단물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수없이 상하고 찢길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넉넉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순종은 간단한 것이었으나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쓴 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이 함께 계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넉넉한 쉼이 가능한 엘림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길목에서 만난 여러 위기들과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 중심을 굳세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쓴물이 변해 단물되는 축복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 신앙의 길을 광야 같은 삶의 길이지만 용감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행보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